여러분 큐티 하고 계시죠?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에스더를 묵상했지요.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지만 역사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난주 에스더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끝내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에스더를 통하여서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우리는 빌립보서를 묵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빌립보서를 통해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갑자기 지난주에 이제 빌립보서 큐티를 하면서 뭔가 이 큐티를 매일매일 네 글자의 한자로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은 그 옥중에서도 기뻐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서 옥중지희 뭐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삶과 죽음의 역설, 생사역설 뭐 이렇게 정리해서 주일에는 성도는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성도일체, 월요일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야소포심, 어제 그 디모데랑 뭐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귀한 동역자들과의 이제 에피소드가 이렇게 나와서 이제서 찐 동역자에서 진 동역자 이렇게 해서 네 글자로 이렇게 다 만들었죠.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별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매일매일은 제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아, 내가 이걸 또 네 글자의 한자로 만들어내다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래서 지식 기독. 내일 하늘 시민다운 삶, 천국 시민. 모레 복음대로 살라. 복음 생활. 토요일 마무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라. 자족 비결. 이렇게 해서 저는 네 글자로 사자성어로 이렇게 다 만들었죠. 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점점 메말라가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는 안 웃어줘. 이제는 그냥 하하하 웃는 것도 아니고 눈빛도 안 웃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눈은 웃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빌립보서 1, 2, 3, 4장의 이제 3장의 첫 번째 부분으로 이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의 딱 중간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펼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상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옥에 있어요. 나의 자유가 다 박탈된 감옥에서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편지를 써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을 담으시겠습니까? 자유가 박탈된 깜깜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감옥에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다면 여러분은 어떤 내용의 편지를 쓰시겠습니까? 아마도 어떤 억울함 또는 분노, 두려움 또는 외로움 혹은 누군가에 대한 원망 이런 것에 대한 글을 우리는 쓰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진 이 편지에는 단 한 줄도 절망이나 원망의 흔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밖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기뻐해야 한다,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아시겠지만 빌립보서 전체에는 기뻐하라는 단어가 총 17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떻게 자유를 억압받고 모든 것을 빼앗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쁨을 노래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결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 의존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쾌락이나 성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떻게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가? 그는 오늘 감옥에서 다 빼앗겼지만 한 가지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사도 바울을 오늘 감옥 안에서도 자유롭게 했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그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요? 혹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다 계획되지 않대로 되지 않고 좌절하셨습니까? 기본적인 자유마저도 억압받을 정도로 오늘 궁핍하고 억울하고 괴로운 하루를 보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또는 감옥처럼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극한의 고통 속에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으시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뻐할 것 하나 없는 우리의 인생이 오늘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바울이 감옥에서 써내려간 이 기쁨의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얻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지 그 비밀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바울은 이미 1장과 2장에서 끊임없이 기뻐하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1장에서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또 기뻐하자고 우리가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2장에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기뻐하였고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이 그 안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지를 바라보면서 또한 기뻐하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도 기뻐하라고 또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들어서서 바울은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뻐하라는 말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명령형 동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뜻이죠. 너희는 기뻐해야만 한다. 너는 기쁘고야 말 것이다. 너희는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쁘게 만들 것이다. 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명령입니다. 그날의 상황과 감정에 나의 기쁨을 흥정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보지 말고 주 안에서 기쁨을 선택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기쁨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할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감옥에서. 가진 것을 다 빼앗겼는데요. 그런데 다 빼앗기고 홀로 있는 그 감옥에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있어서 그는 오늘도 기쁩니다.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바울은 이어서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너희가 안전하기 위해서 나는 이 말을 오늘도 반복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 기쁨이 쉽게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 합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불평과 불만을, 원망을, 절망을 계속해서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도 계속해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 우리를 지키는 안전장치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기뻐하셔야만 합니다. 그런 표정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나는 안 기쁜데 너는 기뻐해라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기뻐해야겠죠. 우리 다시 방긋 웃으면서 기뻐하며 옆에 분과 이렇게 축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기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네. 바울은 곧바로 2절과 3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 2절, 3절 보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2절과 3절은 꼭 같이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절과 3절은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서로 마주보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2절에는 세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3절에는 세 가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조되고 있냐면 먼저 첫 번째는 개들이 나오죠. 개들. 개들과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 한 쌍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이 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과 내 몸을 해치는 일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또 한 쌍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2절에 있는 것과 3절에 있는 것이 대비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일은 사실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일을 하는 이 2절과 3절 사이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2절에는 없는 것이 3절에는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기쁨이에요.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똑같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더라도 우리 안에 기쁨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뭐죠?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의 개는 유대 문화에서 가장 깊이 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개는요, 먹을 것을 주는 사람에게는 꼬리를 흔듭니다. 그러다가 먹을 것을 다 먹고 나면은 꼬리를 더 이상 흔들지 않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으르렁거립니다. 개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분주하게 이 세상을 뛰어다니지만 개는 웃지 않아요. 개 안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는데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은 3절에 있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봉사는 똑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그 길거리를 헤매고 기뻐하지 않으며 뛰어다니는 그 개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행악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비교하죠. 그 둘의 차이도 기쁨입니다. 삶을 살아가며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을 가진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기쁨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그것을 성경은 행악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율법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된 관심은 이거였어요. 너 할례 받았어? 나는 할례 받았어. 나는 선택 받았어. 너는 선택 못 받았어.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나는 그것 때문에 피까지 흘렸어. 라는 공로심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기쁨이 충만한 자들은 그렇게 율법으로 세상을 재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례를 받았든 할례를 받지 않았든 그것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용납할 수 없는 자들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기쁨이 충만한 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기쁨이 있고 없고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을 포개 놓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늘도 출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목자로, 마을장으로, 캠장으로, 엘더로 헌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역자로 헌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에,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에 복음 전도자로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강아지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할례 받은 자처럼 인정욕이 가득 차서 이거 봐라,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봐라, 너희는 이거 못하지, 나는 할례 받았다, 트로피만 수집하는 기쁨 없는 섬김이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오늘 섬김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혹도 교회에서 기쁜 척을 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목자인데 내가 기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지. 기뻐해야지. 진정한 기쁨은 없이 기쁨의 가면을 쓸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쁨이 없는 삶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하나도 기쁘지 않게 살다가 교회에 와서는 잠깐 웃는 표정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또는 반대로 세상에는 웃을 일이 있다고, 세상에서는 방긋방긋 웃으면서 그렇게 도파민을 쫓으며 살아가다가 교회 안에서는 기뻐할 일이 없어서 무표정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것이 전자이든 후자이든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만 아는 여러분의 표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배합니까? 그것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봉사합니까? 왜 사역합니까? 왜 교회에 머뭅니까? 왜 거부를 당하면서도 우리는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나가서 계속해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갑니까? 그것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의 여부가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가정의 교회의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두 번째는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위해 버리고 얻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제 자신의 과거와 신앙의 전환을 아주 솔직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때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짧은 구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자랑거리를 일곱 가지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킨 가문에서 태어난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그의 삶에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울 왕이 속했던 지파, 열두 지파 가운데에서도 명문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언어와 문화, 전통 모두에서 그는 순수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가장 엄격한 종교적 규율 속에서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 내가 받은, 내가 아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외적으로 누가 나에게 어떠한 잣대를 들이대도 나에게서 아무런 흠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치면 이런 것이죠.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집안은 3대째 장로 집안입니다. 나는 공부도 아주 잘해서 명문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창립 멤버입니다. 부모님이 장로와 권사입니다. 나는 목자를 10년째 하고 있지요. 매일 큐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배설물, 헬라어로는 스퀴발라인데요. 여러분, 이것은요, 쓰레기통을 말하는 거예요. 쓰레기, 오물, 쓰레기통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자랑했던 트로피들을 오늘 쓰레기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과거에 자랑했던 모든 것,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했던 모든 것을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는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들도 혹시 그것이 교회에서 나에게 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자랑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더 가까워지는데 방해가 된다면 나는 다 버릴 것이다. 나는 다 버리고 예수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으로 기쁜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분의 사랑과 은혜,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후에는 그 세상에 어떠한 것도, 어떠한 영광도, 어떠한 업적도, 자랑도 모두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사랑이 찾아왔을 때, 전 여친과 주고받은 문자, 함께 찍은 사진, 버려요, 안 버려요? 잘 나왔어. 내가 그 사진에 내가 너무 잘 나왔어. 내가 보낸 편지가 너무 문장력이 아주 훌륭했어. 그런데 그 수신자가 전 여친이고 잘 나온 사진의 옆자리에 전 여친이 있어. 그런데 나한테는 지금 새로운 아름다운 진정한 사랑이 찾아왔어. 여러분, 그 사진, 그 편지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돼요.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언제 그렇게 되죠? 진정한 사랑이 내게 찾아왔을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전에 우리가 붙들었던 모든 것들은 다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더 이상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손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 손은 둘 다 예수님을 잡은 손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의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배경과 조건, 교회 안에서의 위치, 봉사의 양, 신앙의 연륜, 목자 연차를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교회에서 오래 봉사했다. 우리 집안은 신앙의 명문가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얻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나는 그것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길 것이다. 나는 다 버린다. 나는 다 잃어버릴 것이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그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다 버린 나는, 내 배경, 내 지식, 그 모든 것을 다 버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보잘것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쌓아온 신앙의 경력, 세상의 자랑거리, 내 능력과 배경, 내 연봉,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함께 부활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은 계속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자랑을 다 배설물로 여겼는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와의 더욱 깊은 결합을, 더욱 깊은 연합을 갈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10절과 11절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더 알고자 한다. 나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할 것이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는 부활에 이를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를 것이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을 아는 사람은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기쁨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은 고난과 죽음조차도 이기는 기쁨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더욱 깊이 경험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고난과 시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난과 죽음조차 기쁨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끝에 부활의 영광,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죽음을 이기는, 고난을 이기는 부활의 소망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 함께 부활에 이르기를 소망하며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 이야기입니다. 저희 둘째 아이는 이제 몇 살이죠? 7살입니다. 7살이네요. 둘째 아이는 저와 끝말잇기 하는 걸 좋아해요. 끝말잇기 하는 걸 좋아하는데 아이와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아이가 알고 있는 단어들을 함께 살피는 것은 아빠의 되게 큰 기쁨이 됩니다. 7살 아이가 오 이런 단어도 알고 있어? 우와 이런 단어도 알고 있다니 하면서 같이 이렇게 끝말잇기를 해나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둘째 연준이랑 끝말잇기를 하다가 저는 뭔가 참 좋았어요. 왜냐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로 끝나는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전기 그러면 우리 연준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기쁨 끝나는 거예요. 제가 연기 연준이가 기쁨 끝나요. 동기 기쁨 끝나는 거예요. 제가 기로 끝나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연준이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기쁨 기쁨이면 다 이겨. 기쁨이 다 이겨.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쁨이면 다 이겨. 기쁨이 다 이겨.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것, 절대 잊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이거였어요. 기쁨이면 다 이겨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얻기 위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권유가 아닌 명령임을 기억하고 감정과 상황이 아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